시편 33편 16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33편 후반부 내용을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후반부 내용은 16절부터 19절은 하나님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20절부터 22절은 우리 신앙에 대한 다윗과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전반부 내용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첫 번째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분, 또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온 세상을 피조세계를 만드시는 분, 그리고 나라 민족들을 다 만드셨지만 또 감찰하시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설명하면서 16절 17절에 나오는 내용과 대조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만은 헛되며 군대가 많다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 도다. 그래서 지금 이 16, 17절에 보면 많은 군대, 센 힘, 그러니까 능력, 그리고 많은 군마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건 뭐 기본적으로는 전쟁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할 때에 숫자가 많고 장비가 좋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쟁에 있어서 군대 또 능력, 군마 이런 것으로 승리를 얻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항상 승리를 얻는 것이 못 얻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현실을 보면 전쟁을 할 때 많은 군대가 있고 또 군마가 많으면 이기는 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것은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진리여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여서 다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해서 꼭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그건 아니죠. 뿐만 아니라 전쟁 이후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정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혹은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원만하냐 그건 굉장히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많이 있다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들도 군대를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건 아니죠. 여기서는 다윗이 16, 17절에서는 전쟁 한 가지만 이야기했지만 다른 측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항상 건강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럼 뭐 군마가 되었든 아니면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아니면 건강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그것을 완전하게 담보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이 일정 부분 능력을 갖고 있어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군대가 있고 돈이 있고 학력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의 원천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8, 19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시고 19절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 도다. 그러니까 돈이나 군마나 뭐 많은 군대나 이런 것들은 구원을 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건져내 주신다.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누구를 이렇게 건져내시냐면 그를 경외하는 자, 그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두 번째로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진정으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군마나 돈이나 다른 그 어떤 것들도 줄 수 없는 것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선포라는 이유는 그 봐라, 문제 나오면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구원이 필요할 때, 건진받는 것이 필요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돈으로 해결이 안 될 때, 아 하나님은 해결하신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선포하는 내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20절부터 보면 시인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20절을 보세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앞부분에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곧장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다 만약에 한 글자를 한 줄을 더 써놓는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이렇게 써놓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21절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20절 말씀은 21절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했다.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받았다. 이것을 그저 알려주기 위해서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권면이 깔려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은혜를 누렸다. 너는 뭐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누렸으니까 너도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만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부분부터 쭉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봅시다. 33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쭉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을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분. 두 번째로는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분. 세 번째는 천하 만국과 열방을 만드시고 감찰하시고 그 중에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고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렇게 쭉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을 보면 얼핏 보면 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처럼 보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늘과 바다와 땅 이 모든 피조세계에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천하 만국과 열방들 가운데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 그리고 지금 나온 것처럼 전쟁에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문제에서 주님의 구원하심과 건져주심이 필요할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3편은 크게 보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선포합니다. 자,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이런 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구나 이걸 알았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문제는 그 다음에 생깁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편 33편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셔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 은혜를 누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시편 안에서는 설명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실질적인 문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32편, 31편, 30편, 29편 다 무엇에 대한 내용이냐면 성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 앞으로 나아가면서 부르는 노래, 성전을 짓고 나서 낙성식을 하면서 부르는 노래.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다가 지금 33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문을 읽으면서 33편 하나만 딱 띄어서 읽으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편이라도 앞에 32편이나 31편이나 30편을 이렇게 읽었다면, 읽고서 지금 33편을 읽는다면, 아,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성전에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에 계시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신다고 선포하고 고백한 거죠.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나와가서 나오면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 역사심이 필요하면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면 논밭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천하 열방에 쳐들어오거나 이 열방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적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성전으로 나와야 됩니다.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성전이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성전이 없었죠.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멀뚱멀뚱 들판을 바라보고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됩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에서건 그냥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면서 성막을, 성전을 정해주셨죠. 그래서 여기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을 고민하지 않고 은혜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면 되는 겁니까? 성전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모든 시편이 그렇지만 20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이나 거디나 성전으로 가지 않습니다. 성전에 가야 은혜를 누리는데 우리는 왜 성전에 안 가느냐? 왜냐하면 성전에 가면 사실 이 모든 은혜들을 완전하고 풍성하게 다 누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셔서 우리를 참된 성전, 하나님께서 보좌의 좌정에 계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던 어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나 그런 곳들을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떤 때 보면 한마디로 쓸데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은혜가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암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없으면 하늘 보좌 앞으로 아무리 인도해 주려고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전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는 그것만도 못한 지경이 되는 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요. 어느덧 2020년이 시작하고 벌써 며칠이나 지났습니다. 예, 3일이 지났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그와 같은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문제를 만나건 은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마다 늘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딴 쪽으로 눈길 돌리지 않고 늘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품고 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비록 성전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곳이 바로 하늘로 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늘의 문이 되는 것이니까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 1년 동안에도 우리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인자심을 바라보는 자들, 그래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예루살렘이나 눈에 보이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긍휼의 여기심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까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께서 쌓아두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받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